네, 저희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의 간증이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뭐 구원 간증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간증이 뭐 저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또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그것을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니까 좀 부족한 저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주의하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혹시 나타나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37편 말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또 함께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육신의 말들과 실수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저의 간증을 통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도전과 또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육군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그 법무부로 너는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차출이 돼가지고 또 법무부 가서 3개월 동안 아니, 3주 동안 또 훈련을 받고 광주 교도소로 군 생활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교도소에 가서 그 2년 6개월 동안 이제 재소자를 지키는 것이 저의 이제 임무가 됐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광주에 첫 발을 내딛는 게그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를 광주로 사역지로 보내시기 위한 그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할 당시 20대 초반만 해도 제가 많은 그 열정이 식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는 결석한 적이 있어도 주일학교를 빠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이사를 가라도 먼 거리도 이렇게 교회를 꾸준히 나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20대 초반에 많은 슬럼프들이 있었고, 또 요즘에도 그러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을 포기해버린 젊은 청년들이 많듯이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때가 많이 묻어있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그 원망 때문에 더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교도소 근처는 가보지도 않으셨겠지만, 제가 범죄자들하고 이 2년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이제 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 광주 교도소의 이 부대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군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또저 안에서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샘솟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 군생활의 시작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주교도소를 갈 때만 해도 구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일주일에 한 네 번은, 이렇게 그 당교 퀵대로 매를 맞는, 그냥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 부대에는 관할 장교가 없어서 교도관 6급과 7급 교도관들이 그 부대원들을 관할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구타가 있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암암리에 구타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맞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제가 육군 계급으로 병장을 달고 3개월이 될 때까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부대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육군 계급으로 일병 정도 될 때까지 군화를 뭐 벗고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대. 그 다음에 이병 때는 편지도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대. 왜냐하면 구타가 심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할까봐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 힘들고 지겨웠던 군 생활이 저에게 이제 위안이 되었던 건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였습니다. 군대를 오기 전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힘드니까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군하고 다르게 이 교도소 안에는 그 부대원들을 위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외부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고, 주일날은 그 광주교도소에 제일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오는 이런 시스템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일날 그 외부 목사님이 오실 때 아무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뭐 고참 워커도 닦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그 뭐 일병, 이병이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병장들이나 가서 좀 이렇게 말씀 듣는 수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은 격주로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도소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쉬는 날 없이 감시를 해야 되니까 격주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한 주는 교회를 나갈 수 있고 한 주는 못 나가는. 그런데 한 주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들어와서 무엇인가 이제 또 일이 있거나 또 뭐 축구 시합이 있거나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1년 동안에는 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 역사상 그런 놈이 없었는데 희한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뻔뻔하게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고, 또 화장실로 불러서 때려도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이걸 내가 군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갈등에 있을 때, 그렇게 맞으면서도 한 4, 5개월 나가니까 이제 고참이, 이제 자기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내무관에 그 장로교 신학대를 다니다가 입대한 고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갔다 와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맨날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한 바람에 저도 좀 많은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죠. 또 마찬가지로 뭐 술을 먹지 못하고 잘 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또 힘들 때 그 고참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또 더 어떤 어려움들이 더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고참이 저에게 많은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힘든 군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 저의 군생활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면 고참이 저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놀다 왔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병장들이나 가서 이제 말년들이 가서 그냥 있는 거지 왜 너가 거기를 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 부대원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번 두드려 맞고 나면 수요 모임을 안 나갑니다. 심지어 일요일 날도 안 나갑니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내가 짬밥이 차면 그때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짬밥이 차면 교회 더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편해져 가지고. 예. 그래서 내무반에서 욕도 먹고 많이 맞고 이제 그랬지만 저도 언젠가는 계급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꾹 참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계급이 올랐을 때저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수요기도에 갈수 있게끔 배려하고 많은 이렇게 이제 그 돌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만 해도 고참들 4명이서 수요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부대원이 한 150명 되는데. 근데 제가 제대할 때는 한 40에서 50명이 수요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도 나가고 막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대 예배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한 10여 년 가까이 오신 분이었는데 10년 만에 그런 상황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귀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제대하는 날 광주 그 장로교회 노회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대할 때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형제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랬어. 절대 그런 말은 두번 다시 하지 마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시점에 토요일 날 외출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뭐 외출하면 그 당시에는 뭐 충장로 가서 이렇게 좀 노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게 없으니까 뭘 할까 했는데 마침 그 장로교 그 고참도 토요일 외출이 같이 이제 겹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 나 저기 기독교 서점 가는데 할일 없으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고참을 따라서 이제 충장로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그 당시만 해도 뭐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렇게 뭐 기독교 서점을 갈 일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그냥 할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천장에 노트가 얇은 노트가 한 권이 이렇게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과연 왜 이런 노트를 천장에 해놨을까 하고 이렇게 펼쳐봤죠. 그런데 그걸 펼쳐보는 순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쁜 글씨로 성경의 일부분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가 이제 매달아 놓은 거죠. 저는 왜 그걸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성경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필사를 할수 있는 노트를 하나 사서 부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대에서 그 필사를 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짬밥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싶은데 저에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근무하면서 기도하고 노트는 샀지만 이제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 게 뭐냐면 연탄 창고였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잘안 쓰니까. 그래서 그 버려진 이게 이제 교도소에는 재소자들이 만든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려진 밥상을 제가 가지고 연탄 창고에 숨어 가지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필서를 이제 거기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고 와서 점심시간에 필서를 하고 또뭐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해서 항상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빨리 또 청소하러 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 창고에서 숨어서 쓰는 그 필서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써가는데, 아, 이거 좀 길게 써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좀 썼으면 좋겠고, 좀더 충분히 좀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다 기록하고 싶은데, 저한테 정말 이 필사를 할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저 열심히 더 필사하겠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내가 성경 말씀 한번 제대로 읽고 내 제대하랍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대의 그 중대장을 맡고 있는 그 교도관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누가 이제 근무지 하나가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가 가라. 그 교도소 소장 그 지하에 있는 그 보일러실 창고에 가서 너가 근무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근무지가 어떤 곳이냐면 아침 6시에 점호를 하면 가서 교도소 소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보일러를 켜놓는 거예요. 출근할 때 따뜻해지라고. 그리고 5시에 가서 퇴근할 때좀 기다려서 퇴근하면 스위치만 끄면 하루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단 하나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보일러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서 봐주는 것이 이제 저의 업무였습니다. 말 그대로 놀고 먹는 근무지가 이제 저한테는 생긴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밥상을 들고 이제 그리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막 마음껏 필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밥상에 앉아서 이키큰 사람이 막 이렇게 필서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하나님 책상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도소 소장님이 근무하는 청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판기도 있고 이제 커피도 빼먹을 수 있고 이제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근무하는 고참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막그 이제 막 책상 하나가 막큰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와서 빨리 붙잡아 그러니까 이제 잡았는데 이거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교도소 소장님 책상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쓰던 거 내리고 새 걸로 올려야 되니까 와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고참이 들다가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걸 지하실로 갖고 가서 이 교도소 소장님의 급수가 이제 공무원 상급이거든요. 그큰 책상을 지하로 가지고 가서 교도소 소장님하고 똑같은 크기의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필서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벌벌 떨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큰 의자에 앉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필서를 다 하면서 신약이라는 부분을 1년 6개월에 걸려서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가방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권에 걸쳐진 거라 보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제 군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군생활이 저에게는 힘들었고 또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고 또 구타도 많이 맞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서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가 되니까 저도 안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받던 시절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근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안일해지게 되고 세상 때가 묻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세상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제대할 때쯤에는 저도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워보고 이런 이제 생활들을 하면서 점점 이게 이제 그런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중에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보자.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생기는 사람들은 다 술친구고 술로 만들어진 이런 관계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세속적인 생활에 대한 내가 하나님부터 벌 받지 않을까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항상 꿈틀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더 이어가다가, 그래, 내가 돈을 벌려면 직장 생활 가지고는 안 되겠지.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모든 걸다 이제 말아먹게 됩니다. 근데 말아먹었는데, 이제 또 다시 직장 생활로 복귀하려고 했더니, IMF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도 아니라 아예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닌 백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제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28살, 9살 때인데 이 26살 백수 생활을 하면서 다시 그때 내가 필사를 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던 시기에 제가 30살 때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제가 31살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하면서 좀 많은 막 그 혼란들을 제가 겪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어떤 허전함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군 생활에서 내가 했던 그 필사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구약을 다시 쓰기 이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참 써오고 거의 다 쓸 쯤 됐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완전한 성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단 하나의 어떤 의문이 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필서를 해봤으니까 없음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았고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음이 없이 완전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이제 그 교리적인 기존에 배웠던 것들의 잘못된 것들이 느껴지니까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찾아가자 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방화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동에 가서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 교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기서 저에게 영적 변화의 시기가 이제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교회를 갈 때만 해도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 정도로만 알았지 교리가 이토록 많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정착해 갈 쯤에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이 저희 처갓집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을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태백을 출발하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5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5시간이 이제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그 예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녹음된 거 1,000원씩 파는 것을 몇 개 사가지고 차에서 들으려고 이제 출발하면서 고속도로 탔을 때 이제 첫 번째 테이프를 차에다가 딱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설교 테이프 제목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저의 머리카락이 막 바짝바짝 뾰족뾰족 쓰는 느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느낌,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마귀에게 내 자신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끊을 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다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로 회복되겠습니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태백까지 쉬지 않고 5시간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으면서 빨리 오라고 내가 술상 차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전까지 막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죄송한데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 좋은 술을 왜 끊냐고 막 이제 너 언제 끊었어 그랬더니 오늘부로 끊었습니다. 막 그 순간에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러면 한 잔만 마시라고, 한 잔만. 그래서 안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잔만 받아놔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이제 장인어른하고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막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제 술과 담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열정으로 갔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이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그 화장실을 갔더니, 그 화장지 이렇게 덮개 위에 담배 한 갑하고 이렇게 그 나이터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꼭 누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한번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순 없지. 하고 이제 빨리 해결하고 나와서 또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그 이제 공중화장실을 또 가게 됐는데, 그날은 이제 소변을 보러 갔더니 소변기 위에 담배 한 가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덮히기 좋게. 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겠구나. 이것을 내가 빨리 유혹에서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유혹으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방화동에 있는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기쁨도 넘치고, 그때 거기서 제가 이제 침례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제 성경 신학원을 다녀보라 해서 성경 신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성경 신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사역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첫째는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좀 인격 수양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서 좀 인격이 수양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뭐 읽는 거 다 읽어보고, 또 막 성경 지식을 배운 것을 또 반복해서 읽고 하면서 막 지식이 넘쳤던 막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배울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인생의 그 아주 충격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저에게 그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왜 주님의 재림을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었을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왜 일반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열정이 이제 막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그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배우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 12시까지 또 성경 보다가 또 형제들 만나면 교제하고 그러고 집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상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뭐 큰 피해를 끼친 건 없는데 이제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관계들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친구가 멀어진다 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떠한 그 풍부한 은혜가 막 넘쳤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멀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다 저하고 정리가 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더 정확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도 싶고, 또 저 주변에 이렇게 사역을 하던 그 친구나 후배들이 많아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첫째는 그들이 성경적인 걸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정말 좋아했던 그 후배, 사역하고 있는 그 제도권 교회 그 목사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게 안 중요하냐. 자기들은 성도가 모이는 것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막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뭐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더 뜨거운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든 하겠지만 이 감정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는데 1년 후에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이 열정이 1년 동안 식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제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줬던 저희 형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이뤄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1년 후에 형이 판단해달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1년을 잡았냐면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님들 중에서 1년이 지나면 열정과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린 형제님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저랑 비슷한 열정인데 시간이 지나면 열정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저의 열정이 식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을 때 저의 마음에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열정의 부담이 막 줄어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저 형에게 그 고백을 했더니 저희 형이 같이 이제 그 방화동 교회를 나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한번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그때 굳히게 됐죠. 근데 저희 인생에 저한테 사역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사실 세 번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목사님이 너는 나중에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번 들었을 때가 있고, 아까 부대 안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형제는 사역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한테 세 번째 했던 사람은 교도소 재소자가 저한테 이제 제가 제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주면서 형제님은 꼭 사회 나가시면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의 경우마다 저는 절대 사역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고, 이제 그 확신과 열정이 저한테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할 마음이 있는 형제들은 그래도 있었는데 그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에 머물려고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멀리 가자, 우리나라에서. 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내가 순천으로 가야겠다 하고 순천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2002년 2월 달에 처음 제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순천까지 도로가 많이 정비가 됐는데요. 그때는 광주부터 순천까지는 한 2시간 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는 한 형제를 제가 만났더니 그 형제가 누가 나한테 성경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장로교도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매주 올 테니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서울에서 매주 올 수 있냐.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순천까지 매주 그 한 사람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매주 1년을 갔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혼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형제 만나서 밥 사주고 성경 가르쳐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가 매우 불편했는데, 비 오는 날 혼자서 전도지 가지고 마이크 들고 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인데 내려갈 때는 6시간 정도 걸렸지만 올라올 때는 7,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집에 들어오면 새벽 3시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까지 그 왕복 가던 그런 비용이 지금 한 15년 전인데 그 당시 한 매달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경비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돈은 그렇게 저한테 막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제를 만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년 동안을 나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거리 설교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나온 사람이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이 조금씩 형성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가자. 그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2002년 12월 달에 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저희 자매는 이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왜 굳이 당신이 나서서 거기까지 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한 반대가 있었는데, 저희 자매를 이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 12월에 전남 순천으로 제가 이사를 갔고, 거기에서 장소를 얻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 저 같은 마음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모였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예배당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모임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마음이 이상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마음이 좋았지만, 이제 무엇인가 사역자가 내려와서 거주하고 자기들과 함께한다 했을 때 자기들이 짐을 져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솔직하게, 저는 헌금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안 내는데 누가 채워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돈이 없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헌금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역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랑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영재, 순천에서는 장소 구하려면 임대료가 얼마나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천에 월 40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40만 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임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장소를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될 의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가서 혹시 버린 의자 있냐고. 그래서 그 창고에 버린 의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쓰는 의자를 빌려다가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10개 정도 놔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한테 의자 좀 주시라고. 이게 교회 모양새가 영 아니겠나요? 장소는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 의자 10개 놔두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영 이게 모양새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장소에 의자와 집기를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후배 중에 알고 있는 그 감리교 목회를 하는 후배가 그때 같이 마침 그렇게 연락이 잘 하던 친구도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뭔 연락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야, 너희는 감리교에 이렇게 그 목회자들 교회가 많으니까 의자 버리는 거 없어? 뭐 있으면 나중에 연락이나 좀 줘. 그랬더니, 아, 지금 마침 저가 저희 그 선배의 그 교회, 선배의 그 목사가 이제 교회를 인테리어 하면서 쓰던 의자를 지금 빼내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실래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가져갈게 하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트럭을 이제 빌려서 가서 이제 실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사역하게 됐냐 막 이런 이야기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띄어서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기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순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의자를 딱 깔았더니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 장의자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형제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떠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교회에 대한 성김이 생길 때, 저에게 돈을 빌려줬던 교회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는 사건이 다시 그걸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또 저희 형한테 빌릴 수도 있었어요. 저희 형이 이제 물질적으로 넉넉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진주에서 찾아오셨어요. 진주에서 홈페이지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진주에도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나마 가까운 데가 전라남도 순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찾아오신 거죠. 한번 얼굴을 뵙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 주에 헌금함을 열었는데 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만 원으로 우리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주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하러 내려왔을 때 이제 문제점은 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할 마음이 없는 자매를 이렇게 좀 반강제로 끌고 내려온 것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형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형이 나에게 6개월만 선교비를 좀 지원해달라.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씩만 6개월의 선교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뭐 형이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 내가 그 정도 해줄 테니까 가서 잘해봐라.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첫째 달 약속한 날에 돈이 안 들어온 거죠. 아, 이거 바로 전화하기도 뭐하고, 기다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을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왔던데,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해버렸다 하면서 돈을 이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돈을 받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과연 돈을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사역을 할 때 절대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을 하겠다는 게 하나님하고 약속이었는데, 순천에 내려오는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렸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반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교비가 들어와야 될 그 날짜가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 이제 이번 달부터 돈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형이, 야, 그럼 누구한테 지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할 테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형이면 아니라고 막 하고 줘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막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목회자는 뭔가 좀 약간 좀 거룩한 분, 또 뭐 제사장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제 예배만 인도했으면 좋겠다, 말씀 준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을 하는 초기에 그런 부분들로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일한다는 걸 알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일을 하느냐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있었고, 또 뭐 같은 뭐 사역자들 중에서도 좋지 않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좀 상처를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순천으로 이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일도 이제 병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순천에 이제 이사를 왔을 때 저희 자매는 태어나서 처음 전라도 땅을 밟아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그 억센 억양도 싫고, 또 말 못 알아먹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던 거죠. 또 순천에 갔는데 저는 그래도 친척이라도 있는데 저희 자매는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또 자기 어머니가 계신 곳이 태백이잖아요. 순천하고 태백은 갈 교통편도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3번 갈아타고 가면 14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자매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자매가 추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라도로 가니까 순천이니까 더 따뜻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겨울이 추워야지 제맛이지. 따뜻하다. 이런 데 사니까 재미가 없다고 막 그러는 게. 그리고 겨울에 눈도 안 온다고 불평이고, 또 여름에는 비가 온다고 불평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름에 비가 온다고 불평을 할 때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장마철이어서 전국이 다 비가 올 때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많은 부분이 힘들었어요. 도와줘도 힘든데 옆에서 불평하고. 근데 제가 자매한테 언짢게 말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매가 설득될 때까지 또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대. 오직 밥만 잘해주면 된대. 성도들한테. 교회 와서 뭐 섬기는 거 잘 못해도 되고 다 못해도 되니까 밥만 제때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만 해주라. 그렇게 제가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제일 맛있게 밤새 오시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문제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생활이 좀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생활이 전혀 없는 이제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없어지니까 자매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아이 유치원도 못 보낸다 이게. 유치원을 보내려면 6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얘 유치원은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로 6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그 부분은 좀 채워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국에 그 당시 유아 스킨케어를 이렇게 납품하는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영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냐면 전도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국 유아 스킨케어를 팔다가 처음엔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한 달의 수익이 정확하게 60만 원씩 딱딱 남아지는 거죠.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자매한테 그 60만 원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저희 자매의 그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60만 원이 얘 유치원 보내고 식대하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가 아프면 누가 병원비를 주고 우리가 굶어 죽으면 누가 와서 밥을 줄 거냐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신경을 쓰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 뭐 10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냐 예비비로. 하나님 우리 자매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돈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부분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채워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부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좀 대량으로 가져가면서 딱 100만 원씩 순이익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에게 100만 원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역시나 또 6개월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를 따둑이기도 하고 언짢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하루는 진지하게 저희 자매가 사역하는 것까지는 내가 반대하지 않지만 내가 생활비로 150만 원만 들어오면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순종하고 사역하겠다,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채워주시면 저희 자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낄 거고 이제 사역에 동참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매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지나서 수익이 이제 150만 원이 딱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은행에서 만 원짜리로 150만 원을 딱 뽑아가지고 저희 자매에게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이 불신자야 돈 받아. 그런데 저희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저한테 얼마를 버느냐,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순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 성도들이 이제 열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 열정이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이제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식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더더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그 갈급함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 실망이 저에게 막 넘쳤었어요. 그때 저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만 오냐? 하나님 저런 좀 병든 양 말고 좀 제대로 된 양 다섯 명만 보내주라고. 그럼 제가 순천지역 변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목회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점점 이제 광주 쪽에서 일이 많아지고 순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방화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사역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떠한 이제 제가 반대를 제시하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되고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광주로 거의 도망하듯이 이제 광주로 오게 됐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정리되고 광주로 와 있는데 광주로 오면서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찝찝한 것 때문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광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순천의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잘 됐다. 지금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또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보낼 교회가 없었는데 형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사역할 마음으로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사역을 그만둘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사람을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사역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예예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이렇게 한 두세 번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저랑 만났던 그 자매분이 아니 목사님은 왜 모이자 말을 안 하냐고 그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여기 광주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시지요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저희 집으로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 더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경에 이제 저희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모이면서 광주에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우자고 서로가 이제 동의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그 과정, 광주까지 오게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첫 발을 광주로 내딛게 하시고 저희 집이 그 광주 교도소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매번 그 볼 때마다 그 집에 지금 그리 이사 가서 광주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제가 처음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장소를 구합시다 하고 장소를 구하면 또 사람들이 또 나가고 또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다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장소를 구하면 또 사람들이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돼서 이건 장소를 안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회사 일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회사를 세우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의 많은 시간들을 또 쓰게도 되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일하는 데 시간을 막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회하고 세상 일을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막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자 같은 스타일로 해버릴 때가 있고 또 목회자 뭐 사역을 하면서 사장 같은 스타일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너무나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니까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벌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에 충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직원들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만난 형제를 저희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또 갈 데 없는 아이, 그 청년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저희 교회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희 직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회사 공금 7천만 원을 횡령을 해버렸었어요. 그리고 저희 거래처를 또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손실이 한 2억 가까운 손실을 한순간에 이제 당하게 된 거죠. 내일 부도가 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저 고민이 뭐였겠어요? 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저 형제를 고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 안타까움이. 일반인 같으면 그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끝내 갈등을 하다가 그 형제는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없겠죠. 자기가 저의 돈을 횡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부도가 나야 될 상황인데 말씀은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나갔는데 그날 최고로 성도가 적게 보인 거죠. 밥은 준비해서 갔고 성도들은 안 오고 나는 월요일날 부도가 날 각오를 하고 토요일날부터 나를 세서 말씀을 준비해 왔더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성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그런 고민들이 돈을 벌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인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이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낼 돈이 없어서 체납도 해보고 뭐 신용불량자 가까운 수순간까지 가면서 과연 내가 이게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맞나는 그런 갈등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한순간 한순간 넘어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채워주신 부분들에 대한 간증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들과 회사와 관련된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또 일은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너무 지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고민을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나도 힘든데 형제와 자매들을 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또 내가 교회에 소홀해지니까 성도들이 나가게 되는 문제들 나중에 성도가 한 명 남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저 친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저를 찾아왔던 형제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만했을 때하고 똑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전 오후 설교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형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랑 둘이 마주보고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 깃발을 꽂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씩 보내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좀 말씀 잘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했더니 또 교회가 그냥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씩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제 교회 모습이 또 매우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 또 고통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게 단순히 연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의 그 손길을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순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30대에는 지역교회를 뭐 섬긴다고 열심히도 해보고 또 벌어놓은 돈을 다 잃어도 보고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은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려고 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물질적인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목회 때문에 세상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세상 일을 물질을 벌 수 있는 걸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저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 지가 가냐 이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이 일을 하고 심지어 말씀까지 준비해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지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찍 끝나면서.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운해하는 거죠. 저도 그 사람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고 저희 집에 거실에도 제가 걸어놓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가 3년 전부터 제주도에 이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3년 전에 이제 기쁜 소식 선교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죠.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반은 여행 좀 쉬러 가는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좀 하루 쉬고 적당히 교제하고 이렇게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 밤 12시까지 막 이제 막 그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7명의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했더니 그분들이 그날 헤어지면서 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죠. 한 6번을 가니까 이제는 제가 계속 오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매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하고 저희 교회 사역도 하고 또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이 엄청 힘들었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제 전념하고 주일 날 교회에 이제 사역하고 나면 월요일은 세상 일이 제일 바쁠 때잖아요. 월요일 날 막 이제 또 일하는데 막 이제 좀 집중하고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저녁부터 제주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그날 갔다 그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출발하면 저녁에 성도들이 올 때 기다렸다가 말씀 전하고 그날 자고 수요일 날 첫 비행기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 날 일을 못 했으니까 수요일 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기도 해야 되잖아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몸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방법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상 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수요기도를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현재까지는 적은 숫자지만 주일날 나온 사람들이 한 명 빼고 다 수요기도회를 나옵니다. 미안해하죠. 제가 그래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요일날 나오고 싶지 않잖아. 그랬더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막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씻고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귀찮긴 한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그 형제의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목요일 날 일하고 나면 또 금요일부터 또 교회 일에 대한 또 이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제주도에 그랬습니다. 매주 들어오는 건 너무 힘들다. 이제 2주에 한 번 또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3주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다. 이해를 해달라. 저희 교회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잘못하다 보면 세 가지 일을 다 제가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도는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선 모임을 지속하는 정도로, 또 저가 없을 때는 형제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교통격리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두 달만 지나면 목사님 3년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벌써 내가 제주도를 간 지가 3년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순천을 갈 때도 그랬고, 제주도를 갈 때도 그랬고,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눈물과 피땀 흘린 결과가 없이 지역교회가 쉽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들이 뭐 저를 기억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저는 바라는 게 제주도에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주도에 사역하러 갈 거냐? 갈망 없습니다. 왜?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얼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 시간을 썼는데 결과가 없을 때도 있고, 내 물질을 썼는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당장의 계산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 간증이 저는 저의 자신에 대한 어떤 내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 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사역자 중에 제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싶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그 예정된 그 저 기차 시간 때문에, KTX 시간 때문에 이제 저희가 2시에 시작했는데, 오늘 그 저기 이 오시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가셔서 이제 광주 쪽에서 예배를, 그쪽 예배는 드리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어제 밤에들 모이셔서. 이제 주일 예배를 그냥 이렇게 어젯밤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KTX 시간을 좀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내려가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조금 더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사역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나태하다. 내가 참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내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목양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앞으로 또 좀 더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제 뭐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491장을 같이 하십시다. 491장. 늘 항상 맑은 하늘이나, 491장입니다. 항상 맑은 하늘이나 넓고 화려한 꽃길이나 슬픔이 없는 안락이나 만사의 형통함만이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쉬어갈 틈과 빛 비추심과 고통 속에도 큰 은혜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 고난과 유혹 피함이나 어려운 시험 면함이나 져야 할 짐을 치움이나 까다로움 죄함하니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지어갈 틈과 빛비추심과 하고 넓은 큰 길이나 쉽고도 빠른 여행이나 이탈이 없는 동산이나 파도 없는 바다니요 약속하신 건 견딜 힘과 쉬어갈 틈과 빛 비추심과 고통 속에도 큰 은혜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 주님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이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가게 하시는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평생 살면서 편하고 넓은 그러한 길들을 갈 수도 있고 참으로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성일 형제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꼴도 먹게 하시고 또 간증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 목양자를 주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세밀하게 가까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효력 있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성을 형제님이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서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갖는 이 우정, 믿음의 이 우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들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